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모두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흔들리지 않고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시 주석이 비핵화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 주석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한국이 중국의 타당한 안보 우려를 신경 써줄 것과 사드 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왔다고 평가하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9일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위원회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 신설된 북한의 국가기구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직책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가 임명됐습니다.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엘빈 토플러가 별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87세인 토플러는 지난 27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토플러의 별세 소식을 전한 컨설팅 회사 토플러 어소시에이츠는 사망 원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등 10여 권의 저서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류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지식과 정보통신 위주의 사회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928년생인 토플러는 젊은 시절 알루미늄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신문사 기자와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국제조약에 따라 러시아 정찰기에 미국 영공 비행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의 근거가 된 개방 영공 조약은 14년 전 체결된 것으로 회원국들 간 상대방의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군사시설 등의 감시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과 국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올해 초 이를 근거로 자국 공군의 투폴레프 154 정찰기가 미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미국 의원들과 고위 국방관리들은 러시아가 고성능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으로 냉전 시대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주재 미 외교관들이 러시아 측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리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 주재 미 외교관들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에 불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대변인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3월 러시아 방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대변인은 러시아 보안 요원들과 교통경찰 등이 지난 2년간 미국 외교관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 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최고수위 직책에 올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또다시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지난 4월 북한과 미국 간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최고수위 직책에 올랐는데요. 유일 영도체제를 완성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운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무위원장 추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설된 기구로 현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것이라고 조선중앙TV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로 복귀한다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이후 50여일 만에 열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대회 후속 조치 차원의 조직과 인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기존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리용무와 오금열이 빠지고 최룡해와 박봉주가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국무위원회 위원회는 김기남, 리만건,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이 포함됐습니다. 또 리주호와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내각 부총리에 올랐고 고인호는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에 임명됐습니다. 강윤석은 중앙재판소 소장 겸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 올랐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철저 수행,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조직 문제 등 6가지 안건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 박봉주 내각 총리는 보고에서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총리는 또 내각은 당의 병진 노선을 틀어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 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정상 궤도에 올려세우며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 과업으로 쥐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과 법령의 제정과 개정, 법령 승인, 그리고 국가대내외 정책 기본 원칙 수립, 국가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내각 인사, 경제발전계획 관련 보고와 심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입법권과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모두 6차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12기 5차 행사를 시작으로 4차례 연달아 참석했지만 최근 열린 13기 2차와 3차 행사는 불참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정치 상황에 따라 또다시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 북한 지역의 섬인 갈도와 아리도를 근거로 한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갈도와 아리도에 무기와 감시 장비, 병력 등을 배치함에 따라 불시에 도발할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대응입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은 연평도에서 서북쪽으로 4.5km 지점에 있는 무인도였던 갈도에 최근 덮개가 있는 진지를 구축하고 122mm 방사포 6문과 병력 5-60명을 배치했습니다. 사거리 20km의 122mm 방사포는 NLL 이남 한국 지역에서 작전하는 한국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등에 대한 직접 겨냥이 가능해 유사시 NLL에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연평도에서 동북쪽으로 12km 떨어진 아리도에도 20m 높이의 철탑에 고성능 영상감시 장비와 레이더를 배치하고 20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당국은 북한군이 갈도에서 한국 함정을 직접 겨냥한 포격 도발을 하거나 아리도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부대원을 동원해 한국 어선을 나포할 가능성 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서북도서에서 시험 비행 중인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과 기존 무인정찰기의 정찰 횟수를 늘려 갈도와 아리도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합참은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열린 업무 현황 보고에서도 북한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보고 내용입니다.
향후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첫 업무 현황 보고에서 북한이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서해 NLL 무실화 위협 등을 통해 고강도 대남 위협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에 주력하며 대화와 협상 그리고 비난을 동시에 활용하는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완화와 고립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에 대응해 미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이행 체제 발전과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 향상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때 생물 방어 연습을 실시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의 국방위원회 보고 내용입니다.
현재 군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다양한 군사 위험 요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방위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사드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배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력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국방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한국의 전직 군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의 안보 위협을 주제로 한국의 전직 군 고위 관계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은 북한에 김씨 왕조가 있는 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무력으로도 해법을 찾기 힘들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청사진은 외부의 힘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Kim Jong-un will soon face the chaos creat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new waves of
북한의 김씨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장마당 세대가 성장하고 있고 정보 기술과 시장 경제가 확산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곧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행사 후 VOA에 개인 견해를 전제로 이런 청사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렇게 강력하게 통일하는 사회에 어떻게 북한의 그 주민들이 그 에너지가 되어서 저 북한 정권을 바꾸겠느냐.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에너지를 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예, 밖에 우리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뭘 느끼게 하느냐 하면은 왜 저런 왕조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한국 내 탈북민들과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바꾸는 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대응으론 북한 정권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실감하도록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도발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갖든 미사일을 갖든 뭐 특수부대를 갖든 그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우선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 힘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작은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금 현재 당국자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역시 청와대 국가안보자문위원인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국의 안보가 매우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대폭적인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n urgent need to drastically increase defense investment and accelerate its force build-up projects.
박 전 차관은 VOA에 한국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국방 투자를 대폭 증대해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춰라.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게 재처리 우라늄 농축 금지를 풀어라. 이것이 우리가 핵 개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포텐셜을 과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략적 변화 움직임이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의 핵무장과 미국의 한국 내 진수력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 등 정책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 등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위협을 하는 방안밖에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way to persuade or to recommend or to compel China to right on track to strangle North Korea.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중국의 대북 제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걸림돌들이 있는 만큼 중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핵무장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훨씬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disagree on the need for Korea to develop a nuclear weapon. I think you know there are a lot of reasons and I understand the
한국의 핵무장은 확산 활동에 기여해 미한 동맹이 깨질 수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가 북핵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이 이미 보유한 핵 억제력 보유를 위해서 한국이 중복 투자를 해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뷰인뉴스 김영권입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28일 황인무 한국 국방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 문제도 이런 정책 기조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국방부가 29일 밝혔습니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황 차관의 예방을 받고 1시간 정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열린 국방차관 회담에서 두 나라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포함한 국제공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국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국가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은 최근 발표한 2018 안보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을 국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오는 2018년까지 국제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기와 위협을 담은 이 보고서는 먼저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가진 나라들 가운데 가장 예측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위험한 도발적 성향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중거리 미사일과 아마도 기본적인 형태 대륙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이 중대한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민감한 핵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민감한 핵기술을 이전할 의향이 있음을 공언하고 있으며 북한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되면 핵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기술 획득과 이전, 사용 등에 대한 특별 감시가 필요한 나라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을 주요 탄도미사일과 기술 확산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이 분야에서 운반수단과 전문 기술을 수출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을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관련 주요 우려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정권의 존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마지막 수단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와 예멘의 내전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국제테러단체 알카이다 등을 국제안보의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사용, 정보기술과 사이버 위협 등도 국제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중국 단둥의 한 기업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집단 탈출했다는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단둥의 중국 기업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근로자 8명이 지난 25일 탈출해 이들을 찾기 위해 북한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현지에 급파됐지만 북한 근로자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지난 4월 중국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의 집단 망명 사건과 관련해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에 미국과 한국이 언급된 기사 건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시점부터는 미제나 괴뢰와 같은 부정적 표현과 투쟁과 같은 공격적인 단어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노동신문에 미국이란 단어가 사용된 기사는 10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을 의미하는 남조선이 포함된 기사도 994건으로 1000건에 육박합니다. 이들 기사 대부분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5건, 매일 생산되는 50여 개의 노동신문 기사 10개 중 1개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셈입니다. VOA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행된 노동신문을 키워드별로 검색한 결과 이처럼 노동신문이 미국과 한국을 언급한 횟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맹국인 중국이 언급된 기사는 224건, 러시아와 쿠바는 각각 340건과 93건으로 미국이나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1월 한 달 동안 총 180건의 노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이후 다음 달인 2월엔 123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를 채택한 3월에는 25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난하는 표현인 미제를 사용한 기사도 제재 국면 이전인 2월 99건에서 3월엔 223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조선을 포함한 기사 역시 1월과 2월 각각 162건과 124건에서 3월엔 240건으로 급증했고 한국을 비하하는 괴뢰가 들어간 기사도 1월 15건, 2월 76건에서 3월엔 218건이 검색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을 언급한 횟수 역시 3월을 기준으로 부쩍 많아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월 한 달 11건의 기사에 등장했지만 3월에는 37건의 기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3월 한 달 148건의 기사에 언급돼 2월에 27건에 비해 5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노동신문 기사에 언급된 건 지난 6개월간 단 3번,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번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제재 국면이 본격화된 3월 이후 전쟁이나 투쟁과 같은 공격적 단어를 포함한 기사의 횟수를 늘렸으며 제재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지난 6개월간 총 1,274건의 기사에 언급됐는데 이 중 3월에만 294건의 기사에 등장해 2월에 169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투쟁 역시 2월에 346건보다 3월에 486건으로 100건 이상 많았습니다. 제재라는 단어는 1월과 2월 각각 67건과 60건의 기사에 등장했지만 3월엔 128건으로 많아진 이후 4월과 5월, 6월에 각각 97건과 78건, 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린 5월에는 경제와 과학, 평화, 협상 등의 단어가 전달에 비해 더 자주 사용됐습니다. 경제의 경우 4월 한 달 242건의 기사에 등장했지만 5월에는 326건으로 늘어났고 과학 역시 4월에 248건에서 34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평화는 150건에서 160건, 협상은 13건에서 2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 기간 노동신문은 미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언급한 기사를 두 번 냈지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기사는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 문제의 경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소식은 6월 한 달간 두 건의 기사로 처리했고 미국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은 총 3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매일 6쪽씩 발행되며 지면은 국내외 소식과 함께 사설과 논설, 정세론 해설, 조선중앙통신 인용 보도 등으로 꾸며집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전달에 이어 4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북한과 미국 간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전무했습니다. 이로써 미북 교역액은 올 2월부터 3개월째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미북 교역액은 2만 1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교역액의 약 4.5%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의료기기로 이는 정식 교역 품목이 아닌 민간 지원품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약 4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80% 이상은 민간 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밖에 식품과 닭 등 가금류가 북한에 소액 수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8호와 1874호, 22705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노동당 대회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북한의 발전량이 1억 킬로와트 증가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0.26%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난의 핵심 요인이자 경제 재건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만성적인 전력난을 지적합니다. 정상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경제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전력 문제 해결을 꼽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홍순직 개건연구위원입니다.
공장이 돌아가야지 거기서 물건이 나오고 물건이 나오면 팔아가지고 외화로서 다른 설비 같은 거 갖고 들어오고 돌 연료도 사서 돌리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전력이 안 되면 그 북한 경제난에 가장 시발점이 바로 전력난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전량이 1억 킬로와트 아워 증가할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0.26%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의 발전량이 대략 한 200억 킬로와트 아워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1억 킬로와트 아워만 북한에 더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못 돌리던 공장을 돌릴 수가 있고 산업 생산력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성장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한국의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북한의 발전량은 216억 킬로와트아워로 한국의 70년대 후반 1인당 발전량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해 한국의 발전량은 북한의 24배에 달합니다.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2007년에 795만 킬로와트로 정점을 찍은 뒤에 줄어들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희천 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의 잇단 준공으로 2014년에 725만 킬로와트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1987년에 발표한 제3차 7개년 계획의 발전 설비 용량 목표치인 1700만 킬로와트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 같은 전력 부족 현상은 북한의 산업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지난 2013년 탈북자 1,07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의 하루 평균 전력 공급 시간은 11.9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력 공급 중단 시 자체 발전을 통해 전력 공급을 한 곳은 14.9%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이후 공장 내 생산 라인 평균 개수는 18개로 이 가운데 가동된 라인은 절반 미만에 그쳤습니다. 북한 전력 산업 부문의 낙후성은 자력갱생 원칙에 따른 에너지 정책과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1990년 북한이 급격히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당시 갖고 있던 설비들이 러시아하고 구소련이 지어준 것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지원이 갑자기 끊기는데 상시적으로 정비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산업 전체가 동반 부실을 겪게 돼요. 발전 부분이 필요로 하는 그 중간 투입제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공급이 다 어려워져요.
문제는 북한 전력 수급의 60%를 담당하는 수력발전이 가뭄과 겨울철 갈수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았던 곳도 2014년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이어진 가뭄으로 수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수력발전소의 노후화로 인해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내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40년 이상이 된 설비가 전체 3분의 2에 달합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희천발전소와 백두산 영웅청량발전소 등이 준공됐지만 지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설계로 전력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은 자기네들 지형 지세라든가 산림 녹화 정도라든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가장 맥시멈보다도 더, 조금 더 크게 발전 설비 용량을 갖다가 설계를 합니다. 10만 킬로와트 수력 발전소를 하나 새로 건설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10만 킬로와트는 그 설계 용량대로 전기가 못 나온다는 거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화력 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력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화력 발전소에 대한 석탄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형 화력발전소 대부분은 1960년에서 80년대에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건설됐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이들 국가로부터 기술과 부품 지원이 중단되면서 적정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화력발전 설비의 83%가 6, 70년대에 건설돼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중류 부족도 큰 걸림돌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의 석탄 화력은 대부분 무연탄 화력이 많거든요. 중유를 섞어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북한의 정유공장에서 생산하는 중유가 있는데 북한 발전소 소비량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캐도 건설 때는 캐도 중유라고 해서 국제사에 지원을 해줬고 국자회담 열렸을 때도 북한이 중유 달라고 해서 중유 지원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열악한 송배전망도 북한 전력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북한의 발전 설비는 비전산화와 비자동화, 노후화 등으로 주파수와 전압이 불안정해 고장이 잦고 손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송배전 손실률은 발전량의 20% 이상으로 한국의 3.5% 미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재생에너지법을 만든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통해 자연에너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 한편 일반 가정에서도 소형 태양광 발전을 구입해서 전력 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는 개성 시내 곳곳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이나 건물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액은 2012년 18,000달러에서 지난 2014년 70만 2,0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총 전력 생산량 가운데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전력 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자본과 기술 도입이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어떤 자금과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 문제 등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내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전력 사정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수량의 증가와 대중국 석탄 수출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와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벌이 위축과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중전기기 수입 감소 등 부정적 요소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전쟁을 다룬 연속극이 중국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한국 전쟁 관련 프로그램이 중국 전역에 방송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를 울리는 폭음과 총성이 연이어 들립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한국군이 연달아 쓰러지고 돌격 명령을 받은 중국군이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바로 중국 연속극 38선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모두 38부작인 연속극 38선은 위성 TV를 통해 현재 중국 전역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속극은 한국전쟁 시기 미군의 폭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주인공이 자원 입대해 북한에서 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기사에서 중국에서 장기간 금기시됐던 한국전쟁 관련 연속극이 다시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과의 미묘한 관계를 생각해 오랫동안 한국전쟁 소재 연속극이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중국 중앙텔레비전 방송 CCTV가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왔다는 이른바 항미원조를 다룬 30부작 연속극을 만들었지만 이 연속극은 결국 방송을 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구시보는 중국 극작가 샤숑 씨의 말을 인용해 연속극 38선 이후 중국에서 이런 금기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환구시보와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를 사실적으로 그린 전쟁 드라마의 신기원을 이룬 작품이라며 이 38선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또 오랜만에 등장한 항미 원조 소재 연속극에 많은 시청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 연속극이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몇몇 한국 언론은 38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문예 분야에서의 애국주의 강화에 호응한 작품이라며 이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중국의 최근 자세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중시하면서 더는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을 반영하는 작품이라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국기 선교사와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석방을 기원하는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부터 7월 2일까지는 기독교계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 21곳이 정한 제2회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입니다.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에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기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을 주관하는 단체 중 하나인 선민네트워크의 김규호 목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서 저희가 북한 인권과 자유통일을 생각하는 그런 주간으로 선포하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6.25 시기에 납북당하셨던 그 납북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북당하신 분들이 그동안 생사 확인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조치라든지 또 국가적인 조치들이 미흡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챙겨서 사실 납북당한 지 66년이 지나셨으면은 뭐 살아계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 북한 과 관련된 희생자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또한 그에 맞는 어떤 국가적인 예우와 또한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 동안 서울 각지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탈북 난민 북송 중지 등을 위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28일에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선교사와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의 석방을 기원하기 위한 집회를 서울 종로 탑골공원 3일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분들이 김정욱, 김국기, 김춘길 선교사 세 분이고 또한 캐나다계 임현수 목사님, 또 미국계 김동철 씨, 그다음에 참 어린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이 지금 억류돼 있습니다. 평생 무기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또 15년형을 지금 받기도 했는데요. 간첩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원비어라는 미국 대학생은 호기심에 포스터 한 장 뜯어가지고 그걸 소지하고 나오려다가 들킨 것인데 그게 과연 10여 년 동안 감옥에 있을 일인지 정말 전 세계 우리 시민들이 경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립화를 초래하고 또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사악한 집단으로 세계 가운데 새겨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한 당국 스스로도 북한의 위상이나 국격에 맞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억류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중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에서 대북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체포됐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들의 건강도 돌보다가 지난 2013년 10월 북한에 억류됐고 2014년 5월 30일 북한에서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주동식 씨도 이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40대 나이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단독으로 교회나 그 단체의 후원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단동에 가서 2007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북에서 나오는 그 친척 방문자나 돈 벌러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단동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데 불구하고 친척들이 전부 한국이나 동남아로 전부 돈 벌러 떠나갔고 망연자실한 그런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소문해서 도와달라고 이제 찾아온 사람들을 상당 부분 많이 도왔어요. 2008년도 9년도에는 해관 바로 건너자마자 해관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쉼터를 운영했었고 북한에 체포되기 직전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또 많은 분들을 이제 도왔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북한이 북한 억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비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인 정베드로 목사 역시 중국 공안에 체포돼 1년 반 동안 중국 교도소에 수감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 억류자들의 심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밝혔는데요.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있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 억류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베 목사님께서 노동교화소에서 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협당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을 처해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서 이런 그 억류 피해자, 납치 피해자 또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 인권조사보고위원회의 그 공고에 따라서 해야 될 공고사항을 계속 추진하는 일이 남아있죠.
집회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북한 억류자들의 상황을 알리며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북한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2회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행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제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30일은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서 5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3도, 황해도 해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5도, 함경북도 청진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0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7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29일 북미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도 멕시코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기후변화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북미 지역 전력량의 절반을 비탄소 발전으로 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약 3분의 1가량의 전력이 풍력과 태양력, 수력, 원자력 등 이른바 청정에너지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앞으로 10년간 탄소 배출 규모를 2012년 수준의 40에서 45%까지 줄이는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모두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흔들리지 않고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시 주석이 비핵화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 주석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한국이 중국의 타당한 안보 우려를 신경 써줄 것과 사드 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왔다고 평가하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1대1로 정책과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엘빈 토플러가 별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87세인 토플러는 지난 27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토플러의 별세 소식을 전한 컨설팅 회사 토플러 어소시에이츠는 사망 원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등 10여 권의 저서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류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지식과 정보통신 위주의 사회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928년생인 토플러는 젊은 시절 알루미늄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신문사 기자와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국제조약에 따라 러시아 정찰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근거가 된 개방 영공 조약은 14년 전 체결된 것으로 회원국들 간 상대방의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군사시설 등의 감시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과 국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올해 초 이를 근거로 자국 공군의 투폴레프 154 정찰기가 미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미국 의원들과 고위 국방관리들은 러시아가 고성능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으로 냉전 시대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습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미국계 호텔이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카리브 해변에 위치한 쿠바군 소유의 가비오타 오본가 호텔은 스타우드 호텔 앤 리조트사가 지난 3월 쿠바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맡기로 한 두 개 호텔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계약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 쿠바와 국교를 회복한 뒤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주재 미 외교관들이 러시아 측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리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 주재 미 외교관들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에 불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대변인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3월 이 문제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